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 앞에 보면 다윗의 믿고 담 이렇게 해서 믹담이라는 뜻이 몇 개가 있는데 비문 또한 이렇게 황금시 또 어떤 금원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 한 절 보겠는데 여기 보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설명을 1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복은 오직 주인인 당신께 의탁할 때 의존할 때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야기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아름답죠.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는데 성도는 거룩한 백성.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성도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거룩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안 거룩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행동은 안 거룩할 수 있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개념은 성도라는 개념은 행동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러면 이게 또 한자라서 거룩할 성자를 쓰고 무리도자를 쓰는데 자신 있게 나 거룩해요 이 이야기예요. 나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합니다. 내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이거 얼마예요 그랬다가 돈 주고 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예요, 내 거예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 제가 돈을 주고 사는 순간 그때부터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내 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선명하면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그 복음의 개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교회를 무지하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늘 죄에 대해서 불편하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또 용기 있게 손을 들어요. 그럼 그게 겸손한 줄 알아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간다고 손을 들 수 있는 용기는 용기예요? 아니면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 헛단인 거라고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거룩해졌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건 금요일날 설교인데 미리 조금 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도라는 개념은 기가 막힌 개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도라는 단어만 이렇게 봐도 가슴이 설레어야 돼요. 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잖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뭐라고요? 성도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다고 옆에 여기 본문에 보면 성도는 다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근데 우리는 안 존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안 하던 걸 여러분한테 시키니까 여러분이 어색하신 것. 예, 이거요. 나도 존귀하고요. 우리 모두 존귀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 같아져요. 좋은 사람들끼리, 즐거운 사람들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친해져요. 그건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존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가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든 즐겁죠. 모든 일을 해도 즐겁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성도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를 보니까 잘 살아요. 블레셋 같은 데를 보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아주 강력한 군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그리고 전쟁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 저들은 왜 잘 살까? 왜 강할까? 그럼 제일 첫 번째 드는 고대 신과는 그 신이 탁월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예? 우상들이 예물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인신 제사를 사람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우상들이죠. 그런 우상 숭배해서라도 내가 잘 되고 싶은 게 예물 드림이죠. 예물을 드리는 건 그 신을 존중해서 존경해서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서 오히려 뭐예요? 몇 배로 받으려고 그러는.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예물을 드려서 액땜을 한다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제일 정확하게 복체. 복체. 그게 이방신들에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헌금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헌금과 복체가 뭐가 다른 거예요? 갑자기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나는 지금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나. 복채와 헌금의 다른 거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고 헌금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면 꼭 혼날 것 같다든지, 헌금을 해야 내가 잘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이방인들이 이 복채 내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림이 신앙 고백의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물 드림은 예배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 또한 뭐가 된다? 예배예요, 예배. 어떤 교회는 또 들어오면서 드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또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순서들이 다양해요. 나름 뭐 고민들을 하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개념은 예물 드림 또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의 헌금 생활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헌금 생활을 11조를 하는데 세 번 합니다. 구약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3대 절기를 위해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요. 이게 통틀어서 11조인지 아니면 30%인지 아니면 한 20몇 프로인지, 학자들은 한 20몇 프로 그래요. 연봉에 한 20몇 프로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제대로 구약시대에는 했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11조는 했어요. 11조는 했는데 삶을 똑바로 못 살았어요. 인, 의, 예 이런 건 똑바로 안 했다. 니들이 절기에 내는 거 헌금은 똑바로 했는데 너희들의 삶에 11조가 있지 않았다. 이거 갖고 예수님이 야단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구약의 어떤 절기적인 헌금 생활들이 쭉 이어졌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후서에서 헌금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갑자기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하고, 정성껏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대 이방신에게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성스럽게 헌금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헌금 얘기를 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성경의 본문에 있을 때 하면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헌금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잘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참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우리 그 어른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성도들이 흉내도 못 내요, 제가 보면. 정말 어떤 막 교회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 그전엔 정말 있어서가 아니라요, 없는데 했어요, 없는데. 정말 제가 보면 정말 없는데들 그렇게 열심히들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헌금을 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믿음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제 기억에는 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도. 근데 지금은 그런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살만하면서 너무 잘못됐지. 좀 많이 잘못돼서 좀 아쉽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잘할 수 있으면 참 아름답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예, 하나님만이 정말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다른 것에 영향받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것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무슨 고백이냐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고 내가 이방신들에게 기웃거리지 않고 나 잘 살고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분복을 맡겨주신 거예요. 기업을 맡겨주셨어요. 삶의 일터를 주셨어요. 삶의 자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섭리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일터를 주셨습니다. 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청지기 정신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지금은 그런 청지기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튼 직장도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의리가 없어요. 사실 세상이 너무 뭐라 그럴까, 연봉제 되면서 냉정해졌어요. 너무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루를 일해도요, 아르바이트를 일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실력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그 일도 잘되고 잘못되고 이걸 떠나서 누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다르구나.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농땡이도 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손해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거 원하세요. 성실함, 정직함, 최선을 다함,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함,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껴안고 가는 것. 약한 사람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정말로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전한 모습,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날 한날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들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터에 정말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있어요. 요셉 때문에, 누구죠? 누구 집안이 그 억울하게 있었던 집 있잖아요. 보디발. 예.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평화가 오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풍요롭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꿈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모습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훈계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해 주셨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늘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교훈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교훈하셨던 그 하나님을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항상 모셨다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내 앞에 모시고 한날 한날을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 요동치 않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마음이 그랬는데 갈등했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신에게도 제사하고 이방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더니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아 이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됐어요. 갈등하지 않게 됐어요. 성도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보면서 이 못된 세상이 악한 인간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흔들리지 않고 그때부터 안전해요.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의 몸도 편안하고 우리의 영혼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꿈꾸는 거잖아요. 몸도 마음도 좀 평안한 거. 그러려면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모시면 자꾸 세상 것이 들어와요.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흔들리는 삶, 그건 성격도 아니고요. 기질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모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모시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요. 누가 뭐라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요. 그냥 다 흔들려요. 옆집애가 잘 됐는데도 그게 왜 흔들림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흔들려요. 옆집 남편이 그 자기 와이프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왜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쁜지 여자들은 모르겠죠. 그게 하나님이 안 채워줘서 그럴 테니까요. 여자들도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세상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자분들만 아멘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안 채워주면 김중배 다이아몬드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요 물질적인 게 눈에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요 세상 가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한번 이렇게 꽉 채워지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빈 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잔디 빽빽하면요 그 민들레씨 아무리 날아다녀도 뿌리 잘 못 내립니다. 근데 빈 틈에 내리잖아요. 꼭 빈 틈에.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빈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영적인 빈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줘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이게 사탄이 와서 몰래 씨 뿌린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귀신 들려서 내보냈더니 다시 귀신이 더 친구들 데려와서 들어간 거 성경에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비어있어서. 비어있어서 집이 빈 집이 된 거예요. 빈 집이 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허하면 안 돼요. 가끔 그래요. 아, 마음이 공허해요. 허전해요. 헛헛해요. 그게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허전하면 안 돼요. 마음이 주님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안 채워질 때는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있거든요. 사실 살다 보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그럴 것 같을 때 있어요. 뭐 날씨를 탄다든지 뭐 갱년기가 왔다든지 뭐 아무튼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고요. 정말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평안한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마지막에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설교할 때 이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일찍이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요. 땅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고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을 시편을 그 전에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땐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절씩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워왔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함께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썩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해줘요? 30절에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의 뜻은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그렇게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다. 우린 영원한 삶을 산다. 그래서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방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지금 16편은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믿고 고백되어지면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생생하게 실감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상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이런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은 사명의 삶이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정말 마지막 신앙의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우린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용서를 받았지만 정말 부활의 기쁨, 감격, 그거를 이렇게 설레임으로 자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전부다. 그분이 다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주님 안에 있다. 주님과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저희가 연합돼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